안녕하세요. 조승현의 탐구생활.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라이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서 기획을 한 라이브입니다. 제가 SNS에서 자랑을 많이 했듯이 한 9개월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 아이 가진 친구들, 특히 이제 부모들이 하는 얘기들이 엄청 들리기 시작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도 커피를 마시는 척 하고 있지만 옆에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귀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듣기 시작한 주제가 요즘 핫한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냐 보내지 말 거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듣게 되었고, 이게 없는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있는 시대인데 이걸 안 써먹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돈 가치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얘기를 직접 나눠보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본 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영유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추세 그래프인데, 보면 이제 합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영유는 점점 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영유를 가는 친구들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트렌드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아, 이 영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 전공자이자 현직 유치원 교사입니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학원은 교육부 산하의 정식 유치원 및 유아학교가 아니며, 교사 또한 교육부 공인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바라는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유 라는 표현은 유치원 대신 이런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쓰는 어떤 속칭이고, 공식으로 인가받은 유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댓글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설을 영유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영유라고 부르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 봐도 굉장히 많은 찬반 의견이 벌써 보입니다. 뭐 마에투엘 미카라는 분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난 후 영어를 가르쳐도 늦지 않아요. 우리 아이 사교육 중에 제일 잘한 게 영유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단 시기는 한글을 깨우친 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언어 공부에 대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영유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찬성 댓글과 반대 댓글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영유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영유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우리 사이트에도 올렸죠. 그래서 영유 보낸다, 안 보낸다, 숨유치원 보낸다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왜 4번은 없냐? 영유 보내고 싶은데 비싸서 못 보낸다는 선택지는 왜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 말고 실제로 그냥 교육적인 목적에서 내가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보낼까 보내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한번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마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함.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유를 왜 보내냐 그러면은 영어는 역시 일찍 배워야 잘 배운다. 일찍 배운 애들은 역시 뭔가가 다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4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렸을 때도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영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갖다 놓고, 그때는 이제 VHS 테이프 있었죠. 이걸로 Care Bears라고 하는 귀여운 곰돌이들이 나오는 이제 미국 시리즈를 그걸 계속 틀어놓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14살 돼서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10살 되기 전에 영어에 노출된 것은 저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영어 공부를 진짜 언제 시작했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14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온 친구가 있고, 중학교 때 온 친구가 있고, 고등학교 때 온 친구들이 있고, 대학교 때 온 친구들이 있고, 대학원에 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어떤 차이는 있더라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 일단 발음은 굉장히 다르다. 초등학교 때 왔던 친구와 제 발음은 평생 공부를 하던 말던 메꿀 수 없는 발음 차이가 있더라.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저 사람 외국인이네 라고 바로 들리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살에 영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사투리들은 웬만큼 알아듣겠어요. 뭐 아펠레치아 산맥 사투리나 텍사스 뭐 사투리 이런 건 알아듣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살 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투리를 썼을 때 그게 사투리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아 이게 남서쪽 사투리거나 북쪽 사투리거나 이것까지는 되는데 그 사투리를 쓰는 걸 딱 들으니까 아 저 사람 촌스러워 이런 느낌까지는 못 가더라. 그래서 어른 돼서 배우는 거에 단점도 있지만 이 단점들이 그렇게까지 큰 단점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단점이 없으면 물론 좋겠죠. 완벽한 문법과 완벽한 발음으로 술술술 나오는 게 물론 좋겠지만 비용도 비싸고 또 아이들을 그 시기에 못 놀게 해야 된다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운 거에 장점이 그걸 상쇄할 만큼 큰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 출신입니다. 최근 다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확실히 한번 습득된 발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발음이 나쁘면 못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나운서, 무조건 아나운서. 그것도 꼭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은 CNN이나 BBC 포터들 보면은 이란 액센트 쓰는 분들도 있었고 전에 뭐 인도 액센트 쓰는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무조건 아나운서도 못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해외 티가 난다고. 배우는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약간 액센트가 있는 사람한테 자 이제 너는 텍사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사투리로 연기해야 돼. 그럼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언어학 가르치고 있는 어떤 박사님 그 영상이 이렇게 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한국말을 뭐 20년 넘게 배워왔는데 한국말에 자신이 있다. 하지만 자기는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구사하려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발음에는 약간의 사회경제 계층이나 지역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억양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완벽한 영국 귀족 영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 귀족이 아니잖아요. 내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면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억양이 좀 있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양 있는 외국인이다라는 걸 표식할 정도의 한국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발음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영유 출신인데 영어에 대한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함. 나중에 자식 낳으면은 꼭 보내고 싶음.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뮬라 1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제 생존을 위한 질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포뮬라 1 드라이버들이 주로 유럽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그분들 되게 간단한 단어로 굉장히 베이직한 표현으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럽인들을 보고 조금 멘붕이 왔던 게 뭐냐면은 유럽 친구들은 대체로 막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독일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독일어는 어떻게 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뭐 배우면 되지. 가가지고 한 2, 3년이면 하겠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2, 3년 하면은 뭐 사무실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대학도 다니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유럽 친구들처럼 그냥 그냥 뭐 야 어디 가니까 뭐 거기 가가지고 뭐 한 2년 배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경험들이 축적이 됐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서부터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도 안 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 초등학교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솔루션 뭐야? 유치원 때부터 하자. 이런 선택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이 참 높은 시작점이다. 제가 생각할 때 유럽 친구들한테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하면은 그냥 어설프게 알아듣고 웬만큼 자기만 할 수 있으면 다 나 영어 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유창한 수준으로 자기가 한국말을 구사하는 정도의 어려운 말을 다 하지 않고는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다. 그런 시작점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치원 입학을 앞둔 엄마 궁금입니다. 어렸을 때 외국에 살며 영어를 잘하는 동기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만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왜 영유를 보내 그러면 미국에서 한 1, 2년 살다 온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좀 길게 갔다 왔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발음의 이점에 밀려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울분이 되면서 야 우리 애는 내가 해외는 못 보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해외파들한테 안 밀리게 하겠어. 근데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빨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파랑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푹 젖어가지고 해외파한테 밀리지 않을 환경이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영유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UY님처럼 그러면 외국에서 사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베스트인데 그때 판단력이 확실하게 서는 나이는 아니다 보니 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뭘 믿고 있냐면 제가 요즘 육아 쇼츠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보다 영리해서 지가 신체 발달을 해야 되는 나이의 애들은 몸을 많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지가 뭔가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 나이의 애들은 자꾸 막 맘맘마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애가 하려 그러는 거를 계속 같이 해주면은 그게 베스트다라는 말을 그냥 믿고 애가 외국어를 배울 때가 되면은 지가 ABCD 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여기서 좀 교육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은 맙소사 이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근데 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왜 저 글씨는 가나다라로 못 읽어요? 왜 저 간판은 이상한 글씨로 써 있어요? 나도 저거 읽을래. 그때 가르쳐주면 되지 않나라는 되게 나이브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애아빠 팔불출. 지금까지 찬성 의견을 봤으니까 이제부터 반대 의견을 볼게요. 이제 한 신문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3세 때부터 이렇게 이 학습을 시키는 건 옳지 않다. 유아 심리학이나 유아 발달을 연구하는 분들도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나이는 한 7살 정도부터인데 그 이전에 뭐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가르치는 거,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도 없고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4세 고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영유를 보내는 분과 영유를 보내면 안 된다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기도 했고 최근에 뭐 정부에서 규제 얘기도 꺼내고 있고 뭐 이 정도로 이제 핫한 이슈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ESL이라는 방식이 있고 EFL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혼용되는데 영어 교육에서는 되게 다르게 쓴대요.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를 내 모국어와 더불어서 second language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EFL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내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생활 속에서 쓸 때가 있거나 업무상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티가 나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원래는 EFL이랑 ESL이 되게 다른 거다. 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공부를 다 EFL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14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학습이라는 게 고도의 논리력과 심지어는 수리 추론력이 완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공부라는 선입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성공적으로 영어를 공부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머션 방식이라고 영어를 자꾸 접하고 듣고 말하고 흐름을 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몸에 익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4살 때부터 애들이랑 영어로 노래 부르고 애들이랑 영어로 뭐 놀고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굉장히 약간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애가 동명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ine이라는 동사를 shining이라는 동명사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형용사로 shining hill이라고 쓰면은 저 빛나는 언덕 이게 얼마나 멋있어. 나는 이제 이런 희열을 가지고 연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15살 이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조영국님 유럽 언어 동사 활용형을 좋아하시겠군요. 그래서 저는 그 유럽 동사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처음에 동사 변화 외우잖아요. 저는 그런 동사 변화 외우는 걸 너무 재밌었어요. 이 단어에다가 AIS를 붙이니까 갑자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유럽 언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왜 관계사절 안에 관계사절 또 들어가고 관계사절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관계사절 이 위치나 이 that이 어디까지인가 막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막 도형화시키고 막 이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상한가? 예, 이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조영경님 언어 변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영유 보냈던 숙모 왈. 왈은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이제 왈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2차 경험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애들은 10명 중 2, 3명이고 나머지는 걔들 학비 내주는 느낌이라고 함. 이런 기사도 있었대요. 전기세 키즈. 영유에서 제대로 영어 배우는 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7, 8명은 이제 영어에 큰 관심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놀면서 걔네들 전기세 내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저는 솔직히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싶긴 해요. 뭐 진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한 2, 3명이 있으면은 한 뭐 6할에서 7할 정도는 그냥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뭐 나는 딱히 의지 없는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요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 어떤 시스템을.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MJ3271님이 영유 학원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관리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벌써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영유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얘가 얼마나 배웠는지, 얘가 숙제를 영어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진짜 대화를 영어로 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집에서 또 대화가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유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돼서 보내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내가 평생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영어 공부했는데 안 됐어. 우리 애는 그 방식으로 시키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안 된 사람이 관리 평가를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굉장히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전 세대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그 교육이 교육 수준은 높아졌는데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이런 댓글, 영유 보낼 돈으로 나스닥 ETF에 돈 넣어주고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듯. 제가 어떤 좀 꽤 성공한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형은 영어 때문에 불편한 적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계 공용어가 뭔지 아니? 고객의 언어야. 돈을 쓰러 가면 걔네가 한국말을 하더라고. JJK님 미키 형 아니죠? 미키 형 아니에요. 딴 분이야. 성향이 좀 많이 다른 딴 분입니다. 영유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으로, 예, 이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업계 인사이더입니다. 아이의 성향과 영어에 대한 흥미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두 번째, 이제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아까부터 계속 댓글에 나오는데, 모국어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를 접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 같이 우리 유튜브 만드는 분들 중에도 가족분이 영유를 나온 친구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일을 해본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사만 빼고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와 선생님 파이어워크를 봤는데 판타스틱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꽃놀이 그랬더니 불꽃놀이라는 단어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 한국말도 막 배워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언어 두 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섞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가 하나를 밀어내거나 이런 상황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바일링골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초기 언어 습득이 느려서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엄마가 영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얘는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머리에 카파는 한정돼 있는데 두 개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학교에 갔는데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하는 언어의 어떤 그 논리 수준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여기서 놀고 있어가지고 막상 국제결혼하는 친구들은 그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9살 정도 되면 이제 그 고민 안 하긴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 의외로 다중 언어를 어려서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뭐 저는 이제 제 초보 아빠니까 애가 8개월, 9개월 이제 막 넘어가는 때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이미 8개월, 9개월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애가 싫어하는 건 못 시키는구나. 저희 애가 이제 벽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딱 그 시기예요. 근데 벽 잡고 일어나면은 얘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벽 잡고 일어나면은 떼서 눕혀놔요. 그래도 계속 벽 잡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한번 일어나지 마 하고 손을 위에다 얹어놨더니 아예 엄청 울면서 비집고 나가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는 야, 이거 애가 싫어하는 건 원래 못 시키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돌아눕는 걸 안 하게 하거나 일어선다는 걸 안 일어서게 하는 것도 못하는데 4살짜리 아이를 지가 공부 안 한다는 애를 갖다가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자, 해피오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냥 결단하신 분들이죠. 저도 아이 데리고 큰맘 먹고 영국 왔습니다. 끝! 이제 걱정 끝!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로 끝내고 싶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저도 나름 언어 공부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고 언어 공부에 대해서 책도 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영어를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 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세부 어떤 스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구원이어서 해외 논문을 줄줄 읽을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영어로 PT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걸까? 또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는 PT를 할 수 있어? 아니면 한국말로는 논문을 읽을 수 있어? 그러면 한국말로도 논문 못 읽는 사람 많고 한국말로도 PT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아이가 배우를 하고 싶어해.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에는 나중에 할리우드 진출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 되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연결이 되면 너무 쉬울 텐데 아이들의 꿈은 시시각각 변하고 얘가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암흑 같은 미래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주자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쩔 때는 좋은 선택을 낳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쁜 선택을 낳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내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아이의 언어 로드맵을 그려봐라고 하면 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7살쯤 됐을 때 일본어를 가르치는 걸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유럽 친구들 보면 막 언어 4개 5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프랑스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처음에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를 해요. 그럼 쉽단 말이에요. 언어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스페인에 놀러 갔어요. 가족들이랑. 그런데 엄마가 뭐 주문해와. 그럼 주문해오고. 야 거스름돈 걸러와. 거스름돈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바캉스에서 만난 뭐 중학생들끼리 만나가지고 약간 썸도 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정말 재밌는구나라는 성공의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아직 언어 습득의 희열과 성공의 경험이 없는 애들한테 제일 어려운 걸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런 성공의 경험이 없는 애들한테 10년, 15년을 박아 넣어야 성과가 보이는 언어를 공부하라고 하면 얘네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제 옛날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가르쳐서 모국어에도 도움이 되고 한문을 배우니까 그 다음에 발음 구조라든지 이런 게 별로 다르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또 가까우니까 자주 갈 수 있고 애가 일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 간다. 그럼 뭐 비행기표 요즘 뭐 5만 원 하는 것도 나온대잖아요. 가서 애한테 너가 주문해봐. 너 저기 간판 읽어봐. 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애가 야 외국어를 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네.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 되네. 이걸 경험을 하고 와서 나 중국어도 배울래요. 나 영어도 배울래요. 나는 이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 같냐면 이제 내가 등산 초보인데 처음에는 동네 동상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청계산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인왕산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북악산 올라가고 북한산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내가 외국어라는 걸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애들을 북한산 그 뭐야 돌 바위에다가 갖다 놓고는 야 암벽 등반해 이러면은 그 앞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나가야죠. 그게 영유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배웠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이 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그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서양 언어를 습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진짜 영어를 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해야 되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 3년 되기 전까지는 수업 따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가지고 프랑스어나 이탈리어를 잘하는 한국 분들을 보면 의외로 25살에 와인 유학하려고 배웠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25살에 내가 뭐 호텔 소멜리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소멜리에에서 탑이 되려고 그러면 프랑스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어학원에 등록해가지고 3년 배우고 프랑스 넘어왔어요. 근데 불어 되게 잘하세요. 그럼 난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뭐지? 뭔 차이지? 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13년을 하고도 나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아마 이제 수집쟁이 드라하카님이 배운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어란 건 뭐랄까 재미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그냥 부모가 시켜서 입시, 취직, 겉멋등 교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조금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에어컨 리모컨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장난감을 놓으면 애기는 에어컨 리모컨 만지라고 그러고 애기용 책이랑 어른 책을 놓고 만지라고 그러면 어른 책을 집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하라고 그러는 거랑 진짜 삶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왜 그 프랑스어를 3년 배운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하고 영어를 10년 배운 한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를 구사를 못하냐 보면 사실 은연중에 아는 거죠. 그 소멜리에 분은 프랑스어를 해야 자기가 탑 소멜리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한테 영어는 뭐냐면 에어컨 리모컨이 아니라 그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손이 안 가잖아요. 그것도 저는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플루언트라고 하는 영어 공부에 대한 수필을 쓰면서 어떻게 마무리했냐면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거를 은연중에 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게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쓸데있다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국말이 어디 가나 다 통하는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줄지도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나는 오늘 영유 보낼까 말까 한번 해봤고요. 뭐 이게 결론은 내자고 한 건 아니고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서로 간의 소감을 얘기해보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정리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던 라이브입니다. 풀버전은 우리 멤버십 존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늘 라이브 풀버전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